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인의 위기, 성도의 위기, 그 성도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위기는 재정 부족이나 외부적인 요인인 독재 정권 권력이나 반대자들의 핍박이나 코로나19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위기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여기는 데 있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데 있고 말씀을 멀리하고 혹은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신앙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세속화인데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그 모임인 교회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 세상 사상에, 세상의 논리에 물이들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을 듣따르고 순종하는 세속화입니다. 자, 이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문자 그대로 신앙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만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걸 잘 간파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태도와 그 능력을 경시하는 위험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성경 잘 안 읽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어이구, 뭐 덮어놓고 믿죠? 이를.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닙니다. 이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주일날 교회 갈 때 먼지 털털 털고 와서 또 위에다 올려놓고 일주일 내내 먼지가 소복히 앉아가지고 주일날 올 때 먼지 털고 오고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교회나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그 능력을 경시하고 부인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고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과 권위를 저버린다면 그 자체로서 심각한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높은 산에 도착하자마자 변형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시면서 그의 얼굴에서 해 같은 강한 광채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이 빛같이 희어졌습니다. 갑자기 옷 입은 옷이 하얗게 바뀌고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돼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게 되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말씀이 이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들렸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신비한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예수님의 광경을 보니까 이것 바로 천국입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광경, 여기에서 이 광경을 보고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는데 한 초막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서 우리는 초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 교회들을 보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다른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똑같이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각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들아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교회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시키시고 유지시키시고 부흥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이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란 바로 주 예수님이 있는 우리들을 뜻하는 거죠.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아 드러나는 것은 너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들어라. 누가 말하는 건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성령이 어떻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을 대신해서 설교자로 사역하는 사자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사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면 이 목사의 설교를 교회 성도들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의 바른 성도, 교회로서의 바른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세우신 성령을 대신해서 세우신 성령의 역할을 하는 그 메신저의 메시지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9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출석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앞에 성령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로 믿음을 새롭게 체험하고 기도하는 자리인 교회에 나온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먼저 어떤 세속적인 타락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노아 홍수 때 세속적인 타락한 세상이었죠. 온 세상에 죄가 강행했고 죄가 충만했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심판한 것입니다. 그때 타락한 가장 결정적인 타락의 징조 심판을 불러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벌로 들었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세속적인 타락의 상태가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이게 뭘까요? 이게 타락일까요? 이 자체가? 이 자체를 타락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것이 나쁜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쁜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예요. 사람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안 먹으면 되겠어요? 안 마시면 되겠어요? 장가 안 가면 되겠어요? 시집 안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장가 시집 가서 가족과 가정을 이루라고 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타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을 하나님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왜곡되어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먹고, 쾌락을 위해서 마시고, 쾌락을 위해서 장가가고, 쾌락을 위해서 시집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하고 신성한 이런 제도를 사람이 왜곡시켜서 사람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쾌락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쾌락에 빠지면요,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깨우침이 없고 사람 정신 상태에 깨우침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게 됩니다.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게 되는 무감각, 무관심, 업신여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그걸 업신여겨요. 타락한 세상은 그래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설교를 안 듣습니다. 설교는 그냥 공연불에 지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타락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 먹고 뭐 맛있는 것 챙겨 먹고 한다고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개, 돼지, 소처럼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인간이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이 있고 깨달음의 은혜와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헌신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이 임한 초대교회 120여 명이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는데 성령님이 주신 언어 곧 방언을 말했는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구약시대도 그렇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모아보니까요 제가 그 2017년 동안 18년 동안 독일의 그 횃불재단에서 개최한 한국 디아스포라 집회가 있었어요. 그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참석하게 됐는데 그게 보니까요 소련 뭐 동구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 한민족과 그 2세 3세들이 한국 말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국말 모르더라고.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고 우크라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 뭐 소련에 뭐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영국에 사는 사람들 저 어디 유고슬라비아에 사는 사람들 네덜란드에 사는 사람 참 모이고 1세, 2세, 3세들이 다 와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디아스포라는 2세대, 3세대 내려가면요. 자기 본국의 언어를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오순절날 성경에 기록된 오순절날 유대인 디아스포라 2대, 2세대, 3세대들 모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모였는데 수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언어로 동시통역이 돼서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이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찌된 일이냐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당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사도들이 새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차근차근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길게 한 것이 2장, 3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수천 명이었는데 그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3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3천 명.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신도의 수가 3천 명이 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교회의 원흥인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을 말씀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 그들이 3,000명도 그러니까 120명이 있었고 3,000명이 되었으면 3,120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가 되려면 사도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그 어떤 교인들의 행위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맞게 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른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뭐겠죠? 뭐일까요? 사도의 가르침이? 사도들의 개인적인 철학일까요?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을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훈련했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했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땠다고 합니까? 42절로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온전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초대교회의 그 가난한 시절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갈라먹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에요. 자, 그 모습과 우리 교회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개차가 납니까? 그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신앙 모습 한번 대조해 보세요. 얼마나 개차가 많이 나는지. 오순절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수하시 일곱 교회를 방문하면서 각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이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아드는 그가 쓴 책 성경의 핵심을 깨뜨려라 라는 책에 보면 성경은 Bible is 성경은 우리가 생명의 길에 거하도록 하며 그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도록 변화시킨다.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데 신앙이 성장하도록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훌륭한 조각가의 손에 들려진 조각 칼과도 같습니다. 훌륭한 조각가는 그의 손에 들려진 조각 칼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와 같은데 훌륭한 조각가가 그의 손에 들려진 조각 칼로 멋지고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고 말씀의 검을 조각칼로 가지시고 여러분 교회를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로 만드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1077년 겨울, 한 겨울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적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 사건을 잘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카노사의 굴욕.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의 타락으로 인한 교회가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으로 인한 생겨난 사건이에요. 중세시대잖아요. 1077년이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비참한 사건인데 독일에 하인리히 4세가 왕이었습니다. 하인리히 4세라는 분이 왕이었는데 그때 교황은 그레고리 7세입니다. 그레고리 7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독일의 왕인 하인리히 4세가 간호사의 성 앞에, 간호사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 앞에 3일 동안 눈이 펑펑 쏟아지는 몹시 추운 한겨울에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교황 앞에 속죄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간호사의 구록이라 그래요. 자, 이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인리 사세는 왕입니다. 정치입니다. 하인리 사세라는 왕이 교황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을 벌세운 겁니다. 이것은 굴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 그래요. 이 교황, 교권이 이 왕을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타락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느냐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인이 예수 믿겠어요? 교회 다니는 독일인에게 직접 제가 들었는데요. 독일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10%도 안 돼. 0. 몇 프로야. 이런 굴욕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겠어요? 이렇게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타락한 이유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황제의 특혜를 누리던 교회와 성직자들이 정권에 끌려가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로마의 황제와 성직자가 같은 수준의 권력을 갖게 되므로 엄청나게 타락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것이 새롭게 탄생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독교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우상단지, 완전히 이단 중에 개수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요, 성직자의 명칭을 교황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이런 명칭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가 교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황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들은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황제의 봉을 들고 황제 역할을 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교황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성경 보지 않아요.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가 가톨릭교의 교리가 되고 신의 말씀으로 군림하게 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4세 왕이 성직자인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역사는 이를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교회가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업신여기고 멀리하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가톨릭은요, 성경 위에 교리가 위에 있습니다. 교리. 교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성경에서 따온 것을 교리하지 않고 교황의 말이 교리가 됩니다. 교황의 말이 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자꾸 바뀌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황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 죽었어요? 한 명이 교황 죽을 때까지 교리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이제 교리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회화시켜서 문서화시켜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가톨릭의 교리는 바로 교황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의 교주들이 만들어낸 이단 교리와 꼭 같습니다. 여러분, 성직자든 평신도든 장로든 권사든 기업의 총수든 장군이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종이든 하인이든 큰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저항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타락한 사람이 변화되어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실패자의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참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표지, 그 증거를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참된 교회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 진리의 선포,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참된 교회다. 두 번째는 성례인 세례식과 성찬식을 올바로 시행하는 교회. 세 번째는 권징이 있는 교회. 벌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벌. 교회에서 주는 벌이 성실하게 시행되어야 참된 교회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올바른 성찬식도 성령 말씀 맹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어긴 사람에게 내려지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심판의 벌이죠.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벌이 있습니까? 벌을 내리기 이전에 목사가 설교하는 말 중에 귀에 거슬리면 금방 교회 나가버린대요. 벌이 어디 있어요, 벌이.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세속화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벌 받고 여기 교회에 나올 사람 있나요? 물어봅시다, 한번. 설교가 귀에 좀 거슬리도 교회를 나가버리는 세상이 돼버려요. 내가 이 교회 없으면 교회 없는 줄 아는 식으로 나와.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목사들이 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매년마다 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을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교회가 보통 타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른 교회와 교인의 기준이요, 교본이요, 캐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그 규모나 여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다면 여건이나 조건, 규모나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죠.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기사에 오르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죠. 뭐 부산시장으로 비롯해가지고 서울시장 비롯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그때 그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요 늘 그 가족을 생각해 봅니다. 그 가족들. 그들은 사회를 향해서도 공공의 죄인이고 가족을 향해서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교인이라면 교회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타락한 더러운 존재인지요. 깨끗한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이 취하게 되면 이것을 못 쓰게 만들고 더럽혀서 내보내는 존재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을 먹은 뒤에 아주 더러운 오물로 배수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땀, 콧물, 눈곱, 침 등은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또 깨끗한 옷을 사서 입으면 반드시 누더기가 되어서 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사람을 거쳐서 나온 것 중에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어 나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더럽게 되고 오물이 되어 나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 자연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 사회, 교회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죽음이 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걸어다니는 병기요, 걸어다니는 쓰레기장이요, 걸어다니는 위험한 무기요, 걸어다니는 폭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쓰레기보다도 못한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인간의 혼과 영감이 간절한 곳을 찔러 쪼개어 완전히 해부해서 새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혼과 및 영이라고 했는데 혼은 생각이고 영혼은 영은 영혼 곧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인간의 근본적,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의 근본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근본을. 여러분 중에 저 사람들이 되겠다 싶으면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좋게 모시고도 안 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고 와야지. 끌고 와서라도 말씀 듣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인 이기풍은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는 주로 평양 장터에서 깡패 두목을 했는데 장에 오는 사람들을 막 두들 패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이런 깡패였습니다. 하루는 미국 선교사였던 마펫 선교사가 복음을 시장 바닥에서 전하는데 돌을 집어가지고 때렸는데 턱뼈에 맞아 턱뼈가 부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이 이기풍은요, 자기보다 좀 이상한 사람, 뭔가 신기한 사람 있으면요, 돌팔매질을 그렇게 잘했대요. 이기풍 깡패의 특징, 돌팔매질이랍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지고 던지면 백발백중이라. 돌 가지고 뒤따라가지고 머리를 쳐서 죽이고, 뭐 이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런데 이 마페 선교사가 뭔가 눈이 노랗고, 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금발이고, 코가 우뚝하게 서가지고, 평소에 보지 못한 키는 팔뚝장같이 크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상한 언론을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셔요. 믿어야 영생하셨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서투른 언어하니까 저것발이 죽이 이 무시력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냐면 돌을 가지고 던졌는데 턱뼈에 맞아 턱이 내려앉은 거예요. 그리고 평양 장된 교회당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또 가서 교회당 부숴버립니다. 이런 망나니 짓을 한 깡패. 그러는 중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에서 원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마펫 선교사와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스왈론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를 보는 순간에 어쩐지 그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 것을 느끼고 정신이 좀 약간 이제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합니다. 그날 밤에 그가 그래서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기풍의 꿈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 기풍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야. 이 음성을 들어요. 이 음성을 듣고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고 턱뼈를 내려앉게 한 마펫 선교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절히 회개를 하고 완전한 변화를 해서 평양신학교의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합니다. 평양신학교 졸업할 때 목사 안수를 하고 졸업해가지고 제주도에 선교사를 가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누가 갈까? 아무도 손 안 들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기풍의 생각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 깡패짓하는 놈이 변화를 받았는데 내가 가야지. 손 들고 이기풍이 갑니다. 그래서 이기풍이가 제주도 복음에 첫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김익두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황해도 안악이라는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김익두. 당시 안악교에서 스왈룬 선교사가 인도하는 부흥의 역할이 되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이 선교사 부인 셀리라는 분이 안악 장터에서 이 집회에 오라고 집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 김익두라는 깡패가 그 전도지를 쫙 빼서 가지고 코를 캉 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깡패들은 뭐 무슨 짓을 못해요. 전도지 빼서 가지고 코를 탱 풀어버려. 그때 선교사 부인 셀리가 이렇게 그를 향해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코가 썩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 코가 썩어 내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김익두는 뭔가 찝찝했어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낮에 그 외국 여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 코가 썩어 내릴 것 같아서 잠을 못 잤대. 걱정이 돼가지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몇 개월 후에 이 김익두 깡패가 안악교회에 갑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앉아있는데 스왈론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교인이 되고 그로부터 10개월 동안 그 자신이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10개월 동안 은행을 삼가고 이제부터 술을 끊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10개월 동안. 이 깡패 김익두가 설교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를 듣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가 평양신학교 갑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평양신학교 3회 졸업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죠. 뭔 얘기입니까? 깡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네. 이랜드 그룹 회장인 박성수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 울타리 안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그분은 결혼해서 35살이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권사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살았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겉다르고 속다는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35살 되던 해에 그의 아내로부터 복음을 눈으로 보는 복음을 발견했대요. 그 체험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대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의 고백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300만 원으로 헌옷 가게를 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장사하고 그렇게 내가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실제 말로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헌옷 가게를 했는데요. 그 길로 오늘에 이르게 된 사람이 박승수 이랜드 회장입니다. 이랜드 매장을 내는 데는 꼭 주의를 지키기로 서약하고 이랜드 매장을 내준다 그래요. 그는 성경대로 장사하고 기업한다. 그래서 정직하게 장사하고 세금도 정직하게 납부하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무수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공무원들이 와서 어깨에 힘주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다가도 정직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전신을 해부해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저명한 작가 프랭크 보헴이 쓴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이라는 책에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이 아니고 영국의 문호 작가인 프랭클 보헴이 톨스토이의 변화된 이기를 그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인데 보면 그게 톨스토이 일생을 일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톨스토이가 아홉 살 때 부모를 잃었대요. 그리고 친척들의 보살핌 속에 자랐는데 그 애는 12살 되던 어느 일요일에 친구 하나 찾아와서 톨스토이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이란 분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야. 하나님 안 계셔.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마음에 담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톨스토이는 세상 따라 세 속에 물들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데 20대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방탕한 생활로 아주 깊숙이 빠져듭니다. 당시의 상황을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때를 생각할 때마다 끔찍한 공포와 해모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전쟁 중에 사람을 죽였고 다른 사람에게 결투를 청하여 그들을 죽이려 하기도 했다. 모은 돈을 카드놀이에 당진하고 했고 소작인들을 가혹하게 대하기도 했었다. 여자들과 함께 방탕한 짓도 했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거짓말, 강도, 방탕, 술주정, 폭력 등등 나는 저지르지 않는 죄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책에 기록해놨어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 톨스토이가 당시에 생활하던 20대, 10대, 20대에게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죠. 아주 곤란한 시대였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20대 젊은 시절 톨스토이의 모습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 될까?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도 스스로가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던 톨스토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이라는 1%도 1%도 없었던 이 톨스토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딱 꽂혀버립니다.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내 모든 삶이 완전히 변했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한참 표류를 하다가 갑자기 항구를 발견한 느낌이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의 느낌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그는 이 이후로 많은 명작품을 쓰게 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부활 등과 같은 세계적 명화를 쏟아놓으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 노릇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톨스토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 사는 귀하고 빛나는 삶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뭐가요? 말씀이. 말씀이 강도요, 폭행자요, 방탕자였던 톨스토이를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 따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위대한 작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믿음 따라 살게 하고 말씀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 따라 사랑 따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수상을 세 번이나 지낸 스탠리 볼드윈은 성경은 강한 능력을 지녔다. 성경은 강력한 능력을 지녔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하게 작용하여 개개인의 영혼을 울려서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으로 인도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전명한 신학자 본헤프는 그가 쓴 윤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역사를 변화시킨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말씀을 묵상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게 들을지어다는 듣다는 말은 아쿠오라는 헬라 원어인데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달다, 복종하다는 뜻을 가졌는데 이 말을 종합해 보면요 넓은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들으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내 팔자는 어떻게 이렇게 복이 없을까라고 한탄하는 분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성경을 덮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이 사람의 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로 7절에 보면요.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게 오늘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잘 듣고 묵상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네가 기르는 짐승 새끼들이 복을 받고 네 강주라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고 그래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를 해치기 위해서 들어온 대적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인데 도망갈 때는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성공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시키고 성도를 성도다운 성도로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를 진정한 교회되게 했습니다. 사도들을 변화시키고 3천명, 5천명을 변화시킨 능력은 바로 사도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지풍, 김익두 같은 악랄한 깡패 두목들도 박승수 장로 같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도 모든 돈을 카드 놀이에 탕진했고 이렇게 아주 가능성이 불가능했던 이 톨스토이도 유명한 성자로 유명한 작가로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마세요. 제가 보면요. 여러분들의 신앙 삶을 제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 관심이 그거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늘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안 들어. 좀 인간적인 말로 하면 참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말을 어떻게 안 듣는지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제발 말씀 들으세요. 말 들으세요. 말 들으세요. 말 들으세요. 여러분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어때요? 패주고 싶지 그냥. 오늘날 위기가 교회의 세속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없인 여기고 객시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멀리하고 버렸던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부부가 있는 것이 세속화예요. 오늘 현대교회 교인들의 신앙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능력을 부정하는 태도, 불신한 태도, 불순종하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갱신여기고 듣지 않고 버리는 위험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동시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살 길이 생깁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없던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이들이 바뀝니다. 아이들이 바뀌면 말씀이 바꿔요.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세속화가 된 가룟 유다와 같은 사울 왕과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시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